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지파 사람 고라는 이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라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에게 적대심을 품은 이스라엘 족장들 250명과 함께 반역 세력을 일으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망각한 채 아론의 이 제사장 자리를 노리는 고라를 책망하죠. 고라와 같이 이 모세와 이 아론을 대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요, 모세가 고라와 함께 반역에 참여한 또 다른 주동자인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을 호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호출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올라가기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또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죠. 그리고는 모세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외에 왕이 되려 하느냐? 원래 성경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결과 지금 척박한 광야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단과 이 아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에 비하면 차라리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요,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어찌 당신은 우리들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간 그 세월이 차라리 광야에서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애굽에서 보내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로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에 대한 책망을 지금 가득 실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반절에 왕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어째서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프린스라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원문을 보면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기 전에 한때 애굽에서 왕자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살아갔다는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사용한 이 왕이라는 이 프린스라는 단어는 고의적으로 지금 모세의 심기를 건들고 있는 거죠. 모세요, 애굽에서 왕자가 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그게 그렇게 아쉬워서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와서 우리 가운데 왕자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이 비꼬는 말투가 이 13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의 리더십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지금 악한 통치자여 독재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향한 비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마치 모세와 아론의 책임인 양 그들을 비난해요. 14절 보시면 여기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모세 당신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우리도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당신은 우리가 눈이 빠진 장님, 봉사처럼 그렇게 취급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사기 행각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린 당신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사실을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넘기며 강하게 비난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지내도록 심판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요, 이 모든 것이 모세 때문이라고 지금 그를 탓하고 있는 거죠. 자, 다단과 아비람의 비난을 들었던 이 모세, 어떤 반응이 들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심이라는 이 부사는요, 모세가 얼마나 지금 분노가 심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이유도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다 거짓이고요, 저들이 지어낸 이야기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이 고라의 비난을 받았던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었는데요. 좀 성경을 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요. 민수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비난을 받은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듣고 뭐 해요? 네, 뭐 했어요? 엎드렸죠. 고라 자손의 비난에 맞대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머리로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이 들지만 막상 사람이요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면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당장이라도 상대방 찾아가서요 정말 막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삶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지혜의 근본이시요 문제의 근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진 영성이고 그가 가진 신앙의 강점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패턴이 보입니다. 15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모세를 강력하게 비난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당신 때문이고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자, 이 근거 없는 비난 앞에서 지금 심히 분노했던 이 모세예요. 자, 12절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자, 그 다음에 두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짜오대. 이게 모세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장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어떤 리앙스가 느껴지냐면 모세가요 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듣고 막 너무 막 분이 가득해서 분을 못 이겨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리앙스가 강합니다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오늘 성경이 두 문장으로 나눠 있어요. 다시 해석해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심히 진노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너무 이 기가 찬 상황이죠. 막 심히 분이 막 올라가지고 막 얼굴이 지금 막 불그락불그락거리고 막 혈압이 막 오르는 막 그런 순간 아닙니까? 어떻게 날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날 비난할 수 있는가? 자, 근데 모세 어때요? 매우 화가 나고 막 감정적으로 막 복차오르는 정말 욱하는 그 분을, 그 감정을 지금 좀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상대방의 근거 없는 비난에 직접 해명하기보다는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모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섭섭해요. 억울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상대방에게 막 안갚음하고 싶고 내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을 막 증명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모세 어떻습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연, 그 심정을 먼저 누구에게 아뢰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가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해결책, 특별히 자기를 비난하는 저들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내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상대방에게 막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리라, 이에는 이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 그럼 난 두 개 부러뜨리게. 이게 사람의 이 마음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 막 복수하고 싶고 안 갚으면 해주고 싶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겪으면요, 막 진짜 막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응들이 또 다른 어려움들을 불러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과 지금 한 20절도 채 안 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이미 어제와 오늘 새벽 동일하게 모세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나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는 어때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짜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주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한숨 짓게 만들고 한탄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막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막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당하더라도 오늘 모세가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먼저 여호와 앞에 여짜었던 모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